시편 105편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으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자기의 의지로서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그 자리까지 갔다.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까지는 이게 고집이냐 성경이냐 하는 대목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말했으면 다 옳은 말이다. 일단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거 뭐 따져서 읽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5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시게 됩니다.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시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냐? 결국 싸움이 글로 모여집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놓치지 않아서 얻은 상급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과 상관없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획한 것을 만드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만일 요셉이 그의 신앙의 싸움을 싸운 것이 이 과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싸운 거라면 이 부분이 해석에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저 본문 중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은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족쇄를 해서 발목, 팔목이 다 상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육체적인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쇠사슬로 묶어놨을 뿐만 아니라 본문이 하는 얘기는 좀 더 깊이 그 몸자를 보세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냐는 몸 옆에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글자로 그 훗노트를 밑에 보시면 3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혼이라는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뭐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뜻입니까? 혼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혼을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은 정신, 영혼을 쇠사슬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 본문이 혼을 쇠사슬이 꿰었다는 뜻입니다. 혼을 쇠사슬이, 혼이 저는 여기 있다고 이제 이해하기 좋게 생각해요. 우리 혼이 여기에 있다 합시다. 산타 빅토리아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단단 영화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안소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십니까? 안소니 목사님이 이제 거기 나오시는데 그 안소니 목사님이 이제 산타 빅토리아의 비밀의 주인공입니다. 그 부인이 걸찍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쳐들어왔고 포도주를 어디다 감추느냐, 포도주 생산 마을이거든요. 그래갖고 포도주를 약탈당하면 먹고 살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감춰놓습니다. 동굴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감춘 걸 내놔라 하고 권총을 여기다 들이댑니다. 이 부인이 그 독일군 장교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 양반은 골이 히프에 있으니 히프를 쏘시오. 혼이 어디 있는가 얘기를 하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혼이 어디 있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특별한 위치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그 큰 소가 어린 목동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코 하나 뚫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사람 손에 끌려다닌 것은 제자를 물려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혼을 쇠사슬로 꿰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삐를 맨다든가 자갈을 물린다든가 지금 여기 식으로 혼을 쇠사슬로 꿰었다는 것은 그가 가고 싶은 길을 인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상시라면 가지 않을 길을 할 수 없이 붙잡혀 간다는 상징을 이것보다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가 간 길을 어려움에 관한 일이 아니라 그 길을, 길 자체를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 보고 갈래 말래 물어봤으면 출발하지 않았을 인생의 여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억지로 붙잡혀 간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 훈련을 받느냐? 감옥에서 받습니다. 그가 들어갔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감옥입니다. 일종의 토굴 같은 데입니다. 그가 우리가 알기로는 감옥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따질 때. 왜 최소한 2년이냐면 그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준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가 요셉을 까먹습니다. 복직이 돼서.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도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미 요셉은 전옥에게 신임을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1, 2년 때 신임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흉악범들을 갖다 가두는 이 감옥에서 훨씬 긴 세월에 걸쳐서 그가 신임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7, 8년쯤 있었을지 모르죠. 성경의 나이가 이렇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 17세, 그리고 국무총리로 나갈 때 30세입니다. 중간 13년 동안을 팔려가고 종로로 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우리가 아는 것은 전옥이 그에게 열쇠를 맡겼던 대목으로 성경은 나옵니다만 시편 105편에는 그의 손과 발이 착고에 풍했고 혼을 쇠사슬이 꿰어 뚫고 지나가는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도 감옥 벽을 머리로 찢기도 하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기도 하고 한두 날이 아닌 길고 긴 날을 울음과 갈등과 자포자기와 미친 듯한 분노 속에서 지낸 밤들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과시켜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더라.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합니다. 그가 통과한 것이 짧은 기간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증오가 성숙돼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이 더욱 날이 서가지고 나오는 기간이 있고 그것마저 집어던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그가 약 3년 동안은 이를 갈며 복수를 꽤 했을지 모릅니다. 한 5년 동안도 복수를 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길래 인생에 대한 조명을 갖고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 행로를 쉽게 평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셉은 훨씬 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손과 자기 계획 속에서 통과하고 싸울 것이 있었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통로를 걸음으로써 자기에 대해서 깨닫기보단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신앙 싸움을 한 사람이라면 인간과 인생을 깨닫기보다는 자기 하나의 계획을 확고히 하고 나왔을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기 문제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어떠한 결심과 또는 열매를 맺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명을 갖고 나오게 됐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요셉으로 하여금 통과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과시키는 것 같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대목이 없으면 이 해석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의 신앙의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당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신앙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직면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나날이라고 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고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앞엔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늘 놓쳐요. 히브리서 12장 앞엔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이 무슨 장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장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는데 늘 실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12장 1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이러므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이러므로. 그러면 11장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2장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12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장을 쓴 건데 우리는 히브리서는 11장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11장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히브리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장을 해놓고 그 많은 증거를 나열해놓고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펼쳐놓고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이제 12장을 위해서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증인들이? 11장에서 얘기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곧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징계라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믿음을 갖고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제시된 믿음의 영웅들이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상급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당신들도 당신의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힘을 얻고 하십시오. 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해가지 않는 구절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 같이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마치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좀 더 즐거우시려고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참 억울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알아먹지 못하는 말들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좋습니다. 뭐든지 주를 위해서 꼭두각신으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 천국 하나 보내주는 것 같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단어들은 없습니다. 우리 한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 유명한 그 한서 중에 논어, 맹자, 사서 삼경 그리고 그 무협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협지에 몹시 괜찮은 한자 수거들이 나오는데요. 한글로 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라. 기억할 만한 단어 아닙니까?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고서는 뭐 너무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상한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문제만 하나 풀어도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금방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 이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이 정확치 않았다는 데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문이 아들이라는 말, 아들이라 그러지 맙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린이 선교회. 그 어린이라는 말이 파이디온입니다. 강사의 권위를 위해서 원어를 한번 씁시다. 파이디온이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child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아들 만들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아들 만들기를 징계라고 우리가 해놨습니다. 징계 그럼 마치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드느냐 하면 잘못하면 때려주는 것 이런 느낌으로 듭니다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들 만드는 작업을 징계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놓고 읽어보시면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새삼스럽게 풀립니다. 7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아들로 만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로 만들어지는 일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아들로 만들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이지 참아들이 아니니라. 감 잡으셨죠? 아직 가을이 올래 멀었지만 또 보세요.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아들로 만드는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식은 낳으면 부모가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다. 낳은 것은 그 다음부터 훨씬 심각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난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몰라도 내 자식은 그 꼴 나는 못 봐. 부모님들의 자존심입니다. 부모된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 내 손씨를 쓰는 이상 네가 박씨에서 무슨 뭐 밤씨로 간다면 내가 용서하지만 박씨를 달고 살려면 난 못 봐. 눈 정형 수술해서 족 작게 만들어. 이게 이제 고집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은 다음부터는 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정신적, 인격적, 뭐 지식적 차원에서의 수준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럼 자녀가 나는 이게 되리라 그래갖고 되는 자녀를 보셨습니까? 부모가 정하는 법입니다. 넌 이게 되라.
그걸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시킵니까?
자녀들의 질문은 늘 이겁니다. 결국 어머니, 돈 많이 벌라고 이거 시키는 거라면 지금 이 돈 갖고 나가서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맹랑한 질문을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무형의 잠재력을 키우는 작업 아닙니까?
자녀를 공부시킨다는 것은 1등을 해라. 1등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지지 말아라. 이런 훈련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밤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남보다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자기를 훈련해야 되는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 보이는 자녀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공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난 대통령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해야겠다.
그래갖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철든 다음에 하는 일들입니다.
요셉을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내가 이제 뭐가 되리라.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기보다는 하나님 쪽에서 요셉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겠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1차적인 일은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격을 만들어야죠. 그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만큼 국가와 인간에 대하여 더 잘 배운 학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재 국가일수록 권력이 중앙집권형으로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한 개인이 전 국가의 총 권리를 가집니다. 이런 국가일수록 우리가 옛날에 보는 왕정정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왕과 누가 더 많이 가까이 지내며 얼굴을 자주 보는가가 서열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대통령 그 운전기사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 전문 전용 이발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제가 그 자유당 시대 때 본 고바우 영감 만화 중에서 제일 센 게 그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동 푸시는 분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저쪽에서는 동포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모두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인사를 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경무대 동을 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고바우 영감 만화에. 그거 참 재미있는 풍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할 일은 먹고 마시는 일 외에 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삽니다. 몹시 높은 사람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야정군 사령관보다도 높습니다, 이 사람이. 아십니까? 그때 애굽은 전 세계를 관장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가에 지금 뭐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을 합니다만 그 정상회담을 할 누구랑 하느냐 하면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 셋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정치를 배우고 국가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쓰레기들도 들어옵니다. 인간이 누구냐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사람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웁니다.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서 상당히 감명 깊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재미있는 점은 이런 대목입니다. 왕자하고 거지하고 똑같이 생겨서 바뀌었습니다. 왕자가 밖으로 거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아무리 왕자라고 우겨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방랑 기사를 하나 만납니다. 이 기사만은 믿어줍니다. 왕자라는 것을. 왜 믿어주죠? 귀찮아서 믿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우기니까 왕자 대접을 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 같이 다니긴 해야 되고 또 내 왕자니, 내 왕자니 그러고 해줍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보니까 지 동생이 상속도 해버리고 자기 형을 형 취급을 안 하고 가짜라고 쫓아냅니다. 붙잡혀서 죽게 된 것을 옛 애인이 풀어줘서 왕자랑 둘이 도망을 왔습니다. 채찍투성이가 되어갖고 와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강변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왕자가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내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는 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지는 않겠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업수의 여김을 받는다든가 약한 자라고 해서 왜곡된 권력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자 갑자기 무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한다. 당신은 정말 왕자이십니다. 찰스 디킨슨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해줘서 제가 지금 그동안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합니다만 이상한 데서 웃으세요. 가만히 설교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위가 왕은 아니다 이겁니다. 옛날에 왕이란 왕의 자격이 있어서 왕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을 했습니다. 보라, 거지가 왕으로 오인되자 아무도 의심 없이 왕 대접을 시키고 있다. 실제로 왕이어야 할 사람이 거지 옷을 입자 아무도 의심 없이 거지 취급을 하고 괄세를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는가? 왕은 왕다워야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작품화시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왕은 적어도 이런 자격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정치가는 이래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쓱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주시옵소서입니다. 노상.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리에 가느냐와 상관없이 주면 쌓아놓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별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걸 붙들고 부들부들 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누르고 눌러서 여러분을 거지 옷을 입혀도 감옥에 갖다 놓어도 변치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은 별것 아닌데 왕궁에 갖다 앉혀놓으면 그 거지와 왕자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만 이 거지가 왕자로 오인되어서 최고의 고민은 뭡니까? 이런 세상에 불안할 일이 있습니까? 말을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눈을 어디다 고정시킬 때가 있습니까? 소원이오니 놓아주시옵소서. 아니 왕자님 왜 이러시나이까? 아직도 미친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셨나이다. 기억하셔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드십니다. 어디까지 만드시느냐고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가는 길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죽게도 안 해주십니다. 죽을 수만 있으면 편하게요. 죽지도 못합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불만은 이겁니다. 왜 말로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말로 해도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까지 배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말로 했지요. 말로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으셔서 결국 패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이러고도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십니까?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을 고민케 할 조건은 없습니다. 지위로 여러분이 꿀리십니까? 학벌로 꿀리십니까? 생긴 걸로 꿀리시겠습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라가 뭐라 그래서 꿀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칵 죽일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야말로 좋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밤잠을 설치셔야 됩니까? 그래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다고요. 여러분 꼼짝하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병이 나십니다. 좋은 약을 다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권세로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좋은 약입니다. 비로소 인생을 생각합니다. 영혼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괄세를 받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빨을 갈다가 잇몸만 남으셨습니까? 그거 참 잘된 일입니다. 약은 오르시겠지만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싫으십니까? 이 훈련이 없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평탄하길 요구하십니까? 자식이 여러분 보고 전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가서 고민해요?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프로야구나 보러 다니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만화책이나 보죠. 그걸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일로 와. 어디부터 벗겨줄까 그냥. 그걸 놔둬요? 하나님이 놔두신다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새벽 기도를 제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에 있는 자리입니다. 철야를 제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이 생기셨죠? 그래서 나오는 법입니다. 나와서 우린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나오라고 만들었습니다. 나오라고. 진작 나오세요. 말로 할 때 나오세요. 그럼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자녀 중에는 두 자녀가 있다 그랬죠? 말로 할 때 들어서 하는 자녀. 칭찬과 상급 속에 그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고 노향 터져서 언제나 저 맞으시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절대 반발한다고 해서 그의 운명을 그가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놔두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이면 죽였지. 어떻게 보고 삽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부모가 자기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기억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렇게 권면합니다. 틈나는 대로 노시기를, 편히 쉬시기를 늘 권면합니다. 단 하나, 그러다 주어 맞으시는 날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이를 쫓아갈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드신 분이 왜 신앙이 좋으냐? 그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시긴 많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이 드신 분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두 번의 채찍 속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이런 기록들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단, 한 번 맞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100번 맞아도 아직 더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세 번 이내에 말 들으라고. 교회에 늘 있는 간증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여기가 터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추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셉을 그 과정을 통과시켜서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되겠는가? 요셉의 형들이 되겠는가? 그 과정을 통과한 요셉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힘든 터널을 통과했습니다만 그 형들의
저를 받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있습니다. 고난은 요셉이 당했습니다. 영원한 지위입니다. 이쪽은 영원토록 총리고 이쪽은 영원토록 그 발 아래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잠시 인생을 주 앞에 맡겨 이 과정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앉아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겠습니까? 지금도 편안하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대신 딱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가서 늘 굽실거리고 사셔야 됩니다. 천국에도 하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요셉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의 인도하심이 어떤 축복이냐를 기억하는 10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죄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주의 자녀로 마땅히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로 지금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에 저희들이 모두 무릎 꿇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상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비명과 게으른 아우성을 듣지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